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마지막 때의 비유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뭐 네 번째는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초점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뭐 기억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했죠. 지금 우리 세태에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22가지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징조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주님의 의도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타임을 잘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 때에 교회에 가장 많이 주신 권고가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너는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올바른 이치에 놓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대부흥 때 승리하고 쓰임받는 협동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부흥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환난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부흥이 올 때 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대적을 해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사단의 그 종로로 사는 거지요.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에는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들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 얻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부흥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말세에 보면 이 부흥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흥도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른 부흥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 얻어야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네 이 정도로 알고 그럼 내가 구원 얻어야지 참 감사하네 이런 차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뿐더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민감하게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예수님을 알므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마지막 부흥이 올 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자, 깨어서 기도하라. 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깨우고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마지막 때의 두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종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지혜로운 종이고요, 한 부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뭐 1992년도 10월 28일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했지요. 이장림파가 그런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속임 당하면 이 속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때도 그랬는데 뭐 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처음 들을 때는 긴박하게 준비했다가 이제 그것이 아닌 거 아닌 것이 자꾸 드러나면 사단은 미리 작전을 펴는 거예요. 거짓을 펴서 사람들에게 늑대소년처럼 이제 나중에는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되면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뭔가를 부족하게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애골수로 가든지 혹은 잘못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휘말려 들 수 있습니다. 미혹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된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거지요. 이런 마음들이 속속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게 뭐라고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성경이 말한 대로 나는 말한 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 뭔가가 좀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날 신경도 안 쓰네. 뭐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네. 뭐 이런 식의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떻습니까? 교회에 봉사에 혹은 어떤 일에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뭐 시험도 안 들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악한 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느긋하게 뭐 이제 뭐 열심히 해도 별 소용 없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악해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신앙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 해를 지나면서 생긴 쓴마음이 그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습니까? 예, 조금 뒤로 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친다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이 실망과 좌절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불쾌하고 쓰라린 반응을 보일지, 신실함과 부지런함을 유지할지, 신실하기를 선택한다면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지, 신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자, 신실함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또 부지런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과 활동이 사역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보다 어떤 사역에 더 치우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 교회 일이 바빠. 그럼 어떻습니까? 바쁘니까 그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굳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연결이 친밀함이 점점 닫혀지면 이제 둔해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고 무슨 쓴뿌리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하는 일이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크게 삶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미처 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적인 일만 열심히 하고 사역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과 관계를 놓쳤다는 거죠. 저렇게 되면 이제 쓴뿌리도 생기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좀 뒤에 하고요. 이제 네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 언급을 안 했었는데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우리의 일과 사역이 작고 어려울 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맡은 일이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어, 칭찬도 못 받아, 그냥 그래. 그렇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뭐 열 명도 좋고 내가 충실히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비교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교회도 어떻습니까? 저 교회는 크고 이 교회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큰 일, 칭찬받는 일, 영광받는 일, 인기 있는 일 이런 것은 우리가 선호합니다. 근데 뒤에서 이름 없이 뭐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임무를 준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이분은 자기가 맡아진 일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하지 교회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 그 일을 감당한다 이런 자세로 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지요. 근데 이 일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시골에서 목회하고 뭐 중소도시에서 목회하고 뭐 사람들이 뭐 인정도 안 해주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면 저 달란트 비유의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 우리 일이 작고 열매가 작고 영향력이 적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속인다는 거지. 야, 너 별 거 없잖아. 야, 너 실력이 없어? 너 쟤보다 실력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너 쟤보다 더 열심인데 너 맡겨주니 그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는 우리의 일이 작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거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오지만 말세에는 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비유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좀 자료를 지금 두 개를 했는데 요걸 따라가다 보면, 아니 같은 내용인데요. 정리를 하다 보면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예비된 것을, 준비된 것을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처녀 비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현명한 자들에게 선을 택하고 쓴마음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악한 종, 착한 종이 있지요. 그죠? 충성된 종, 악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은 뭐라고요? 자기가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열매도 별로 없고, 뭐, 인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잘 빨리 안 일어나. 재림도 늦어. 뭐, 그래서 마음이 좀 어떻다고요? 좀 느슨해졌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떻다고요? 네 번째 비유에서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구분이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징조를. 그런데 두 번째와 네 번째는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어떤 영역들이에요. 그렇죠? 내게 맡겨준 거, 내가 하나님 기준대로 충성되게 일하면 돼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줬어. 그럼 거기 충실하면 돼요. 이런 자세인데, 그곳에 우리가 충성되게 일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처럼 충실되게 일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충실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종의 길 안 가고 충실한 종의 자리에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는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더라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실하게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내게 맡겨지는 충실히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는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두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신경 써요. 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우리는, 맞아, 내가 충실하게 해야지, 내가 쓴뿌리 생기지 않고 항상 내 하나님 신뢰하고 가야지, 내게 뭐 어떤 영향력이 없어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응답 없어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만 목적이야 갈래, 이렇게 마음이 결정하고 막 주변에서 흔들어도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걸 안 가, 나 이것만 갈 거야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다고요. 또 달란트 비유도 어떻다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임무를 줄 때 남들이 싫어하는 임무를 내가 계속해,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일이야. 그래서 성품이 이제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가면 두 번째, 네 번째 일이 가능하려면 이 세 번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쩌다가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더 이상을 원하세요.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비유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께 마음이 꽂혀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연결해야 된다. 쓴마음과 실망감에 걸림돌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쓴마음에서 자유롭게 되기로 선한 마음을 선택할지라도 결국에 네 마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실하게 하고 군말 없이 하고 그냥 성품이 이제 성령으로 다스려져서 이 성품이 이제 안 좋은 쪽을 안 택해.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근데 이분은 상처를 다 털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오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지 않고 저 사람이 갑자기 뭐 힘든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탁 튀어버려. 왜 그래?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다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튀지도 않아. 그냥 그러면 좀 기분 나쁜 일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요. 잘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세에는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성품, 그 좋은 신실함, 이것만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말세뿐만 아니라 평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말세는 더더욱 그래요. 왜? 말세는요, 지금보다 더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세는요, 이 코로나 사태보다 몇 배의 갑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도 많이 돌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도 그랬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제가 이렇게 미국 갔다 왔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냥 교회 피해서 뭐 문 닫고 뭐 인터넷만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다운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 아니에요, 안 끝나요. 이런 게 앞으로 몇 배로 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말세의 징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준비했다에 따라서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빨리 좀 안 끝나나?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가 또 와요. 또 다른 뭐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교회에 모이기 어려울 때가 와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걸 넘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못 넘어요. 이건 뭐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잠시 환경이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지금 힘들어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마음이 많이 다운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잃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여신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마음이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쉽지 않지요?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되지. 진짜 우리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의 일을 예상하면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 거예요. 도망치고 하는 게. 그런 일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까? 우리 세대가 다행히 그런 일에는 안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거의 근접해 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예, 자녀들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그때의 신랑을 맞으러 뭐 이러면서 제가 좀 설명할게요. 자, 그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그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24장에 나와 있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에 22가지 징조들이 막 일어나요.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제가 3장에 나왔던 내용도 제가 읽어드렸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뭐 이렇게 용서를 안 하고 뭐 이런 일들,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일들, 또 돈을 자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 그때에는 이제 이 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지금 이 열처녀 비유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결말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을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자료요. 1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야. 여기서 그때에 해놓고 등을 들고 했습니다. 자, 등. 등은 뭐지요? 이거 설명해놨습니다. 각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다. 그 등은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등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역을 빗대야 하는 거예요. 그 등은. 그래서 등이 있어요. 사람들 등을 준비했어요. 등은 뭐예요?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들이라 했어요. 이 처녀는 무슨 뜻일까요? 처녀들은 거듭난 자들을 말해요. 거듭난 자들. 그래서 이 처녀들이 뭐로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돼야죠. 예,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 이 처녀들이 자라서 예,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예, 등을 들고 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데 그 부류 중에 어떤 부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어떤 부류는 어리석고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안 하는 부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역을 하는 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아예 제껴놨지요. 여기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처녀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됐다.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까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언급했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는 왕으로, 또 심판자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신랑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예전에 잘 못 듣던, 예전에 그냥 좀 이렇게 들었어요. 듣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뭐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단어가 신랑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신랑. 그냥 주님을 영접하러,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안 써요. 뭐라 써요? 신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세에 징조를 보고 대부흥과 핍박이 일어나고 이러한 굉장한 일들이 천재지변이라는 난리와 난리, 또 교회는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또 사단은 여러 가지를 방해를 놓는 이런 일들, 폐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그때에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서 말세에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신랑이에요. 자, 그리고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제가 넘겨볼게요. 앞에서 봐야 되는데. 네, 여기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보세요. 여기서도 소리가 뭐예요? 신랑을 얘기해요. 신랑이 오고 있다. 신랑을 맞으러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즉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왕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에요. 뭐를 강조해요? 신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어가 얘기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 뭘 강조하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왕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충성하고 그 왕을 경외하면 돼요. 근데 전혀 단어를 그렇게 안 써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으러 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언급하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치유자고 또 왕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뭘 얘기해요? 치유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치유자라고. 치유자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자인지도 못 느꼈어요. 막연히 느꼈지. 실제 내 삶에 예수님이 치유자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못 느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메시아라는 정도만 알았어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말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왕이지, 내 인생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바꿔가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된다.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십자가 보면서 배우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 되는 자리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 얘기는 수없이 나눴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자라는 것도 우리는 딱 들으면 알아요. 말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심판자다. 주님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자다. 그분이 모든 통치자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올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건 낱낱이 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지금 조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신랑을 다시 언급해요. 신랑. 그래서 부흥이 올 때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알고 메시아를 알고 또 치유자를 알고 그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런 부흥들은 지금 세계 도처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뭘 또 깨닫는다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한을 준 대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치유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런 영역을 지금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알았지만 이제 금요일날 공부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뭐라고요? 신랑 예수님. 이거예요. 언제예요? 이 말세가 되면. 신랑 예수님을 알 때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청춘 남녀가 있어요. 양가에서 엄청 반대를 해.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면요, 둘이 아주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깊을수록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요. 그러지요? 집이 없어도, 새빵 한 칸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둘이 행복하게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돈도 많고 배경도 좋고 직장도 있지만 둘이 사랑이 깊지 않아. 그러면요, 그건 깨져. 그리고 유혹이 오면 순식간에 깨져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정말 성도들을 각종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이 사단이 계획이에요. 이 강력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자기의 종을 딱 세워가지고 그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 녀석이 권세를 가지고, 경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요. 이거는 실직, 물리적으로 지배해요. 그 물리적으로 고난이 와요. 도망을 쳐야 되고, 피신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와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모르면 두 번째처럼 악한 종이 되든지 한 달란트 비유되던 사람처럼 넘어져요. 아무리 신실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사랑이 긴밀하고 실제적이고 그 은혜들을 지금 맛보고 있다 그러면요, 누가 방해를 놔도 상관없어요. 이겨요. 승리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를 경험하는 거는요, 앞으로 올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이 말세를 경험하는 일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에서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쟁터에 있던 사람은, 실제 경험한 사람은 조금 이해될지 몰라요.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한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좀 느낄 거예요. 대개는 잡혀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환란이 와요. 이때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는데, 어떤 부흥을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부흥을 보내는데 어떤 부흥이냐? 아주 주님과 깊은 사랑의 부흥을 보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일명 신랑 부흥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알아가고 신랑을 깊이 체험하는 부흥이에요. 그 신랑 부흥이라 그래요. 좀 이름이 이상하죠? 어떻든 간에 그런 부흥을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요. 분명 와요. 이제 그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 왜 이 신랑 부흥이 옵니까?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을 누가 맞으러 가야 돼요? 신부가 맞으러 가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아직 신랑은 완벽한데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하면 기울어요, 이제. 그리고 오해해요, 신부가 신랑을. 신부가 신랑이 잘해주는데도 오해를 해. 왜? 자기식으로 안 해준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신랑을 정말 대등하게 사랑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신부가 자라나야 돼요. 이 신랑을 이해하고 신랑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신랑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아 그래야 이게 서로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랑 부흥이 뭐라고요? 이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신랑과 대등하게 사랑하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뜻을 같이 나누고 목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신부를 하나님이 지금 세우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단이 이걸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신부가 이 사랑이 막 싹 트면서 야, 저 신랑이 너무 좋다. 내 온 삶을 이렇게 맡기겠다. 뭐 이런 게 가면서 우리 결혼으로 꼴이 나잖아요. 서로 호감이 가고 정말 아끼고 정말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환난과 어려움과 아직 어리니까 신랑을 이해 못해. 그래서 이 마음이 왜곡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에 대해서 쓴뿌리도 생겨.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마음이 굳어진다 그래. 이게. 아, 물론 신랑이 좀 어리석은 짓 해서 신부가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딱 하셔보니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고요. 완벽한 분이에요. 주님께는 하자가 없어요. 그걸 전제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는 그 신랑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이 마음이 좀 그래. 그러면 굳어져요. 마음이 다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혹을 받지요. 어려웁니다. 아, 그래서 여기 3,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 다음에요. 더디 오므로 잘새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근데 그때 막 등을 준비하고 갔는데 어떤 신부들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만 가져왔는데 불도 안 켜지는 그런 등을 가져가서 신랑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꺼진 등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그 나눠지냐? 네가 가서 사와라. 그래서 밖에 나가 살아간 새 벌써 신랑이 와서 문은 닫혔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 데서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 뭐냐는 거지. 자, 기름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예요. 자, 기름. 자,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은 간단해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기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성령님을 기름이라 그랬죠.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자, 성령님의 이런 어떤 특별한 은혜들, 어떤 능력을 붓는 거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령, 기름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요. 제게 성령의 능력이 와서 손 딱 대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고 불구자도 온전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저 목사님한테 성령의 기름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얹으면 갑자기 성령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회복도 일어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은혜도 있기도 하고 어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성령 역사했다,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요, 그와 조금 달라요. 그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도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열처녀에서 말하는 기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 속의 마음이 후드러져서 민감해져서 정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있고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속이 온전히 즐거운 거예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임재가 있어서 내 이 삶이 기쁘고 즐겁고 늘 그분만 목적하고 그분으로 삶의 소망이 있는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어떤 이런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그분과 생생한 교제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기름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걸 봅시다. 교회에 사역이 번창할 수 있어요. 1여전도, 2여전도, 5여전도 막 이래가지고 사역이 번창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분주하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도 예배 드리고 막 하겠지요. 뭐 산기도도 가고 뭐 할 거예요. 전도도 해도 나가고 막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와, 막 부흥된다, 살아있다 막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과 이 민감함, 이 친밀함, 이런 능력은 있어도 정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정말 내 온 열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없이도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일이 나와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와서 그 일을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이 사역도 어떻다고요? 어느 정도 가다가 동력을 잃어요. 네, 이해되시죠? 아, 이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헌신을 해요. 그 헌신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이 신선한 기름 부음, 이 하나님, 이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늘 전제가 됐을 때 이 사역도 이 등을 밟히는 것도 잘 돼요. 근데 이걸 놓치고 등만 밝히는 일에 초점을 가져. 왜? 그것도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어요. 막 열매도 있고 하면 좋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올인해요. 이러다 보면 어떻다고요? 이제 탈진이 와요. 허탈해져요. 자, 그럴 때 사단이 싹 흔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 넘어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다고요? 아무리 사역이 있어도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면 어떻다고요? 못 견뎌요. 못 이겨요. 지금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은혜도 있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 얼굴 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왜?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다가 유튜브도 보든지 뭐 인터넷도 보든지 혹은 세상에 이런 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막 오면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순식간에 그게 사라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원수의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못 이겨내요. 성도들이 이런 은혜에 있다가도 경제적으로 막 휘말리면 어떻습니까? 그 못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질병에 이렇게 싸움에 막 왔어. 그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 험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못 살아남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다고요? 한 번씩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일 여기 예배드리러 와서 누가 코로나에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같이 해서 나중에 드러났다. 그러면요, 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족들도 옮겨서 가족들이 세상 떠났다. 그러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분위기가. 그러면 얼마나 핍박이 오고 쓴뿌리가 생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말세가 오면 좋겠다, 빨리 주님 앞에 가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리려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임재, 이런 환란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도 찾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고 어떻다고요? 엉뚱한데 허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돈에 꽂혔어요. 세상에 꽂혔어요.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그게 허무한 것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세상을 주소하려고 환란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보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 그걸 보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란이 와도, 겉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속이 하나님과 관계가 기름이 넘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요. 이 평강과 이 능력들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습니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환란이 왔는데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다 같이 넘어져. 그러면요, 완전히 이거는 뭐 교회도 아니죠.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주님이 이 말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조금 외부적으로 환란이 있어도 성도들을 단단히 내부적으로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부흥을 보내는데, 이때 예비된 사람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평소에 찾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속에 떠나가지를 않아. 늘 그게 무장돼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외부적인 유혹이 와도 절대 그게 넘어가지 않아요. 뭐 몇 수십 명이 와서 흔들어도요 안 넘어져.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금 붓고 계시다 합시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기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은혜를 충만충만하게 지금 붓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얘기 들으나 봤습니까? 능력이나 이런 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꾸 교회 안에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임재의 그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서서히 지금 깊이 알리잖아요.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들어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바쁘니까, 세상 일이 바쁘니까 어떻습니까? 듣긴 들어도 헌신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우면 못 견뎌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보호 안 해주지? 그 소리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스케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말세에는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세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말세를 향해 가요. 개인적인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어요. 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만 이기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항상 준비되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조금 변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내 문제 없이 변하면서 살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혹은 무슨 능력 좀 받고 권세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말세에 신랑을 예비할, 우리 언젠가는 신랑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 신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준비되면 말세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세가 와도 우리는 이겨내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뭐라고요?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 근데 이 신부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의 삶이 늘 정리되어 있고 그 첫 계명의 삶에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고요. 기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서부터 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계명에. 그래서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 첫 계명의 삶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이 기름이 뭐라고요? 첫 계명의 삶이에요. 그러면 첫 계명의 삶이 실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생명들이 넘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다 거부할 수 있고요. 올곧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는 신부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둔하지 말라 그래, 둔해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왔다. 온다. 맞으러 가자. 그런데 그때 들춰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진 게 들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주라 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기름은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보면 나눠줄 수 있어. 그 등잔불 그 기름 좀 부어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이 기름은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어려워. 나 좀 도와줘. 도와줘 그래. 또 어떤 교회가 아, 우리 교회 어려워요. 그 어느 교회 좀 우리 좀 도와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지. 도와달라고. 근데 그 도움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요. 그 생명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짓는데 뭐 돈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신앙이 세워지는 일은 못 도와줘요.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문제가 있어. 그 안수를 했어. 안수해주면 도와줍니까? 여러분, 안수해주면 질병이 낫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안수를 통해서 그게 전달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잤다 그랬어요. 우리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이렇게 졸기도 하고 잠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씩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필요한 것만 보시고 날씨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보고 예, 필요한 것만 보고 혹은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무슨 신앙적인 도움되는 이런 거는 봐도 되지만 괜히 쓸데없는 뭐 정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휘말려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건 정리 좀 하고 예, 하시고 그다음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게임. 학생들 게임. 게임에 빠진다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 사랑. 그다음에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음란이 판쳐요, 이제. 이제 지금 동성애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소수자 문제 뭐 차별 금지법 난리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을 지금 대두되고요. 그다음에 말세가 되면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려니까. 그래서 투잡, 쓰리잡. 왜? 그렇게 안 하면 자녀 못 키워. 집값은 점점 올라가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먼저야, 그게. 거기다가 이제 핍박까지 와보세요. 박해까지 와보세요. 그러면요. 신앙 순식간에 내가 더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이기려면 단체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요, 정말 어디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비춰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수 있는, 이것이 평소에 예비가 되어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1페이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처녀들을 예수님의 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녀로 정의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중매함이로다.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다,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등은 각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등은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신랑, 모든 사역자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 그때, 우리는 그때 언제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란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열 처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능을 발휘할 때를 말합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자, 이 기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민감케 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랑을 잘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어떤 이런 걸 말해요. 그것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미련한 처녀들은 등, 사역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역에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0번, 현명한 사역자들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역에 형성하고 있는 확장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꿈은 예수님과 관계이지 우리의 사역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증인들, 말세에 나오는 두 명의 증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름 발리운 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기름하면은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2번, 미련한 사역자들은 기름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많은 사역의 등불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영적 생명력이 부족함으로 금방 꺼지게 됩니다. 현명한 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준비가 양도될 수 없다는 한계에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2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살 것, 쉽게 말하면 준비할 것을 권면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정한 구분과의 친밀함을 얻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도록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가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분께 내가 인생을 투자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만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들여서 관계를 맺는 걸 말하지. 자, 마지막 4번, 앞으로 임하실 성령님의 물결을 위해 예비하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구원의 상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신부가 신부를 예비됐는데 신랑을 몰라. 그래서 신랑도 신부를 몰라. 그런 얘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표현한 구절은 그들이 구원에 결핍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함이 결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종, 사악하고 게으른 자, 저주받는 자로 부르는 대신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 얘기했지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염소와 양의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지만 사역은 늘어날 수 있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역하는 게 단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B번.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번 보겠습니다. D번을 볼까요? D번. 오로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가까이 함으로 준비되었던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부흥이 강력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열처녀 2번. 열처녀 중에 단지 준비된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첫날과 그 후에 있을 날들의 연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F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산 많은 자들은 미래에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날 것이는 널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10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가꾸는 것을 게을리함으로 미련한 자가 될 것을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밀함을 유지해도요.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금방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둔감해졌다 그러면요, 비상이 걸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채우냐는 거죠. 그 채우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몰랐던 것이 말씀에 자꾸 계시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친밀함이 열려요. 그냥 말씀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만 한다. 그러면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는 가요. 열심을 내면. 근데 더 이상은 안 가요. 물론 성령님이 조금 도와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이 어디서 자란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라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자라고 그래야 힘이 넘쳐나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등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름이라고. 이 기름은 능력과 은사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그 생생한 생명, 그 사랑, 그 느끼는 거, 그 임재, 그 은혜, 그거예요.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직 나 그 잔 맛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제 정말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